출애굽기 110번 메시기 성막의 뜰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막의 뜰을 보게 되었습니다. 뜰은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뜰의 재료들이나 치수만을 이해하려 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들의 영적 의미를 알기 원한다면 그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재료의 종류. 성막들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나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막과 기구들과 바깥 뜰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주요 재료들이 쓰여졌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종류의 재료는 금속 곧 광물질입니다. 금과 은과 놋은 다 금속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재료는 식물입니다. 광물질은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확실히 생명입니다. 조각목과 배실은 다 식물의 생명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재료들은 동물의 생명으로부터 추출된 것들입니다. 수양의 가죽이나 수염소의 털과 같은 그러한 재료들은 육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해달의 가죽은 바다 동물로부터 나옵니다. 동물로부터 취해진 재료들은 다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 식물의 생명은 생성과 소출과 번성을 위해서 있고 동물의 생명은 구속을 위해서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사용된 주요한 금속은 금과 은과 놋입니다. 출애굽기의 기록 순서에 따르면 금이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은 은이요 마지막에 놋이 언급됩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의 순서도 금, 은, 놋입니다. 그러나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으로의 순서는 놋, 은, 금의 순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안에서 밖으로이지만 우리의 관점은 밖으로부터 안쪽으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순서는 금, 은, 놋이요 우리의 관점에서의 순서는 놋, 은, 금입니다. 식물의 생명으로부터 취해진 재료들에 관하여는 맨 처음 언급된 것이 조각목이고 다음이 배실입니다. 그러나 성막과 기구들에서 조각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이나 혹은 놋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물론 배실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 성막과 기구와 바깥 마당을 전체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그 전체 상황이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의로움이 거룩함보다 더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들에서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새 사람이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의와 진리와 함께하는 거룩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따르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완전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로움과 거룩함에 관련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중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와 거룩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관심하지 않은 채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되었다는 것과 이 형상이 의로움과 거룩함에 관련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로움의 의미를 보기 위하여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몇 구절의 말씀을 보기로 합시다. 고린도서 3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은 영의 사역이요 의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사역은 죽음과 정죄의 사역입니다. 죽음은 영과 대비되고 정죄는 의롭다함과 대비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새 언약의 사역은 칭의의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생명을 위한 영의 사역이요 의롭다함을 위한 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구약의 사역은 첫째로 죽음의 사역이요 다음으로 정죄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죄가 먼저이고 죽음은 그것에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죽음을 정죄 전에 언급합니다. 신약에서는 생명이 이른 의가 있고 또한 생명이 의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한 면으로는 의가 먼저 나오고 생명이 뒤따르며 다른 한 면으로는 생명이 의보다 먼저 나오고 의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의와 생명에 관해서 살펴볼 때 거기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른 의의 방면이 한 방면이고 의에 이른 생명의 방면이 또 하나의 방면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성경에는 죽음에 이르는 정죄가 있고 또한 죽음이 정죄를 낳는 것도 있습니다.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죄인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한 방면이고 다른 한 방면은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고 이러한 상태는 정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죄에 이르는 죽음입니다. 한 방면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정죄가 있고 또 한 방면으로는 정죄에 이르는 죽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두 번째 방면의 입장 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를 가져오는 죽음의 상태와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죽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었으며 그러한 상황의 결과는 정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모든 방면을 정죄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옛 창조 안에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상황 안에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옛 창조는 모두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사역은 우리 안으로 영을 분배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주는 그 영은 의를 낳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시로 그는 의롭게 됩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정죄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의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의롭게 되며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한 방면입니다. 이제 그는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가 이 생명에 의해서 산다면 그 결과는 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한 방면으로서 의에 이르는 생명의 방면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우리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로운 생활을 살도록 우리를 그러한 상태와 상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사역이 우리로 의로운 생활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영을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은 생명을 공급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자주 율법의 의에 관해서 말합니다. 율법의 의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율법, 즉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묘사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십계명은 두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네 계명들이 하나의 범주이고 나머지 여섯 계명들이 다른 범주입니다. 처음 네 계명들은 하나님과 관계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과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 것,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과 주께 속하는 표시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계명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네 계명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계명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탐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들이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고 살인해서는 안 되며 간음해서도 안 되고 도적질해서도 안 되며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하며 탐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여섯 계명들은 하나님의 소위에 관련되는데 그것은 의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네 계명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계되고 나중 여섯 계명들은 하나님의 의로심에 관계됩니다. 그분의 본성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행하심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은 왜 새 사람이 의와 거룩함에 관하여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거룩함이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의가 있고 나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 편에서 말한 것으로서 의와 거룩함을 쫓아 새 사람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왕국 안에서 삶.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은 의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왕국 생활이며 이러한 왕국은 의입니다. 성경에서 의란 십계명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8장 4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는 율법의 성취요,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표현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표현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신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우상을 갖지 않게 되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표시를 갖게 될 것이며 다른 모든 계명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와 율법의 성취가 하나님의 표현이 됩니다. 의로운 생활을 사는 것은 왕국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생활은 통치받고 조절받는 생활입니다. 당신의 매일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왕국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왕국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며 조종받고 통치받고 지배받는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부주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옳지 못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풀어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왕국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우리는 정확하지 못한 것을 간증할 수도 있고 탐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활 안에는 통치받는 것도, 조종받는 것도, 규제받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백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정과 규제와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왕국은 의롭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표현합니다. 시편 89편 14절은 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 안에서 세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 의가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관한 책인 마태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핍박까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가 맨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신부는 의로 장식될 것입니다. 그녀의 의가 신부의 세마포 의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된 신부의 나타남은 세마포, 즉 의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서 3장 13절은 의가 새하늘과 새 땅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왕국과 통치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의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상태는 생명으로부터 산출됩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표현인 의가 없고 생명으로부터 산출되어 하나님에 의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정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죄하시는데 그 이유는 온 땅이 사망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나 사망이 있기 때문에 정죄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과 교회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교회는 생명의 영이 충만하고 이러한 생명의 영은 전적으로 의로운 상태와 상황 안에서 산출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모든 방법과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에 의해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인 의입니다. 그러한 의로운 상태는 다음 시대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어린 양의 혼인을 위하여 예비된 신부는 의를 옷 입을 것입니다. 그녀의 외양 전체가 생명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나 정죄는 전혀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생명이요 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행되었고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와 조정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이러한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표현. 밖에서 성막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맨 먼저 세마포를 보게 됩니다. 세마포는 의를 상징하므로 이것은 멀리서 성막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의를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과 바깥들의 외양은 세마포, 즉 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의 외양도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신부의 외양도 의가 될 것이며 영혼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의의 나타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마포는 식물의 생명으로부터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의가 생명으로부터 산출된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접촉할 때 교회 생활 안에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규율과 조정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마포, 즉 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성막은 하얀 세마포의 영역 안에 세워졌는데 그것은 곧 의의 영역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의가 성막의 영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의의 영역 안에서 그 존재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죄 지은 사람을 교회 생활로부터 쫓아내라고 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지러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의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의의는 교회의 경계입니다. 교회 밖에는 혼돈과 무질서와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합당한 질서를 가집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영의 통제와 조정 아래에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영의 사역이며 민의인들 안에 그 영을 사역합니다. 이 영은 생명 공급을 가져오고 생명 공급은 의의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 의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표현이 됩니다. 전체의 간증. 성막이 뜰은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이 100규빗은 20개의 기둥들에 의해 20개의 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깥들의 지수에 있어서 100이 20으로 나뉘어져 5가 되므로 우리는 125라는 숫자를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책임의 수입니다. 100이라는 수는 20배의 책임을 뜻합니다. 바깥들의 폭은 50규빗이었고 10개의 기둥들로 나뉘어져 5규빗으로 된 10개의 구역이 되었습니다. 바깥들은 직사각형의 길이로 되어 있는데 폭 50규빗의 2배인 것입니다. 전체 면적은 100규빗 정방형의 절반입니다. 정방형의 절반은 다른 절반이 따라온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새 예루살렘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일 것인데 그것은 영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가올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깥들의 직사각형은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두 절반이 합하여 전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절반으로서 두 번째 절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의 간증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됨. 성막의 바깥들은 총 60구역이었으며 두 방면에 각 20구역과 양 끝에 10구역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은 120의 절반인 수이고 6은 12의 절반인 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6이라는 숫자가 없을 것이며 대신에 10이라는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12기초, 12문, 12진주, 12달, 12과실 등이 그것입니다. 6이라는 수는 사람의 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올 적그리스도의 수는 666이 될 것입니다. 60이라는 숫자에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서 고린도서 5장 21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생명주는 영이신 경륜을 거친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사역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의입니다. 바깥들의 포장은 하나님의 의의를 상징하는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마포는 기둥에 달려있었고 기둥은 받침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밖에서 세마포를 보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오면 번제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졌으며 아주 컸습니다. 단은 길이와 폭이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제단을 덮고 있는 노수는 하나님의 심판받은 2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깥들에 있는 기둥들과 파침들도 역시 모두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옴. 노수로 된 기둥들 위에 하얀 세마포가 걸려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은 주로 세마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뜰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두드러진 것은 노시입니다. 노수로 된 제단, 노수로 된 기둥들, 놋받침들, 이 모든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그분의 의를 산출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체적으로 조감할 때 바깥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은 다 의롭게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행위들과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부모님께 의롭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올바르기 원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 즉 하얀 세마포는 녹기둥 위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의 수인 6이라는 숫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이든, 무엇을 말하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모두 6이라는 숫자이며 모두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기질을 가졌든 나쁜 기질을 가졌든 그 기질들은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자뿐 아니라 겸손한 사람도 심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불순종하는 사람도 모두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당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 자신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둔다면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면 우리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교회 안의 성도들과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교회 생활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 생활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수다스러워도 어려움을 일으키고 조용해도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빠른 사람이든 느린 사람이든 교만한 사람이든 겸손한 사람이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얀 세마포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세마포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만 있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얀 세마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교회는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얀 세마포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마포는 놋받침에 서 있는 녹기둥 위에 걸려져야만 합니다. 나는 내가 성도들과 대화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한 후에 나는 천연적인 방법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또는 순수치 않은 동기로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잠잠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려고 할 때 나의 조용함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나의 침묵도 천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말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내가 말을 하든 침묵을 지키든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매우 체험적인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의로움과의 여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바깥들에서 노디에 걸려있는 하얀 세마포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합시다. 노시 없이는 세마포를 위한 여지가 없게 되고 세마포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는 우리가 의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다면 누구도 의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잘못된 존재일 뿐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6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저소는 반드시 의의 영역이어야 하며 그 경계로 의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의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을 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의를 산출하는데 의의는 그분의 거처하시는 영역과 경계인 하나님의 표현입니다.